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이 많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딱 말했더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 좀 해봐라. 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이 공부 열심히 하신 분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간혹 있기는 합니다. 아주 드물게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해봐라. 한 번 딱 얘기했더니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더라.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좋은 말 했다고 그 말 잘 기억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막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얘기 다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열심히 해라. 한 번 말해가 됩니까? 한 번은 그냥 날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도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부부 사이 더더욱 그렇죠? 버릇을 고치려면 결혼하기 전에 고쳐야 되지 결혼한 이후에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졸라도 안 고쳐지는 것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번 딱 말했더니 딱 평생을 그리 하던데요. 이거 박물관에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웬만하거든 꿈도 꾸지 마셔요. 자녀들 대부분이 또 함께 사는 가족들 대부분이 한번 말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유효한 길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버릇 고쳐놓겠습니까? 한데 평생 잔소리해서 안 고쳐지는 것보다는 한 20년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고쳐지면 그게 빠른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말 하면 그 참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한 번 두 번 한 거 아닌데 아직도 그렇냐?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설교 한 번 두 번 한다고 싹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얘기를 제가 예를 몇 번 들었습니다. 서울에 옳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옳은 교회. 원래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한 대 들였는데요. 이 피아노를 교회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논란을 하다가 이게 뜻이 안 맞아가 결국 교회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놓자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오른쪽에 놓자던 사람들이 뭉쳐가 나가지고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옳은 교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래요? 오늘 우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 이만큼 생각 다른 거 이거 수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간곡히 부탁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딱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몇 번쯤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로 가득 차있다 싶을 정도로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도 안 듣는 게 그게 인간이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온갖 이적을 다 보여주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까지 당부를 했음에도 이스라엘이 그걸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딱 말씀하셨더니 그 순간에 제대로 된 제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훌륭한 제자가 되어버린 제자가 있나요? 없다고 말씀하지 마셔요.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서 돌아서서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 방에 제대로 된 제자가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그 말씀 듣고 훌륭한 제자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수십 방의 잽을 맞고요 비틀비틀하다가 다운되기 직전에 항복한 제자가 아마 베드로 일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중심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러죠.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훗날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이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일 앞자리에 서서 말씀을 세게 듣고 있었을까요? 2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에 베드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하는 걸 보면 2절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가 들어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장래 수제자가 될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앞에서 간절하게 듣고 메모하고 외우고 이러고 있었어야 좀 어울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더 한쪽에서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더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장 그 뒤편이죠.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만사지치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야 하는 것 옳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별로 바쁜 일도 없으면서 집사가 집에 빈둥빈둥거리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조만간에 부탁을 좀 드릴 겁니다. 전 그 마음 모릅니다. 저도 오랜 세월 집사로 지냈지만 그 마음 모릅니다. 다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떨지 참 궁금해요. 이 본문을 보다 하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서 야, 꼭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고 있는데 장차 이 수제자가 될 교회의 기초가 될 이 베드로는요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거기에 나타났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명백하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열병까지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여기서 고기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단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켰고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위대하신 분, 훌륭하신 분이겠다. 그래서 한참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얼마 후에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마치 비유컨대 뭐 공군 아니 사관학교나 ROTC 훈련하고 이러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요, 소위 그 가입교란 게 있어요.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가입교 상태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애니멀 트레이닝 정도에 해당됩니다. 의도적으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인격적으로 심한 모독도 가합니다. 견뎌내야 입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못 견뎌서 때려치우고 돌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 중에는 ROTC 지원했다가 그 훈련에서요, 뭐 좀 고문간 짓을 했다가 어떻게 붙잡혀 나갔습니다. 훈련생들 몇십 명 있는 그 앞에 강단에 올라갔어요. 나는 바보입니다를 100번 하고 내려왔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해서 때려치워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학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모독을 가하고요, 훈련을 고되게 시킵니다. 그 일을 통과해야 그 다음 정식으로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게 소위 가입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얼마간 기적도 목격하고 함께 다녔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아마 예수님하고 결별을 한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네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 동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거절해버린 그 예수님이 점점 더 유명세를 타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따르고요,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 은근히 좀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다가 한 사람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차버렸습니다. 연대를 거부하고요, 결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요, 내가 차버린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입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곤란한 입장이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베드로의 심정이 좀 비슷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타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물은 씻어야 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요,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별 일도 없이 집에 계실 것 같은 집사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신방을 가볼까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가서 하는 얘기가 딴 게 있습니까? 집사님 뭐 특별히 수요일 예배 빠졌다고 온 거는 아니고 그냥 막 지나던 길에 그냥 한번 보고 싶어 들렀는데요.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지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냥 말씀하시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3절 보셔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 예전에 이게 참 궁금했어요. 해안가, 바닷가 이러면 전 자꾸 생각나는 게 저 송도 바닷가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송도 바닷가에서는 바닷가에 서서 말하는 거나 배를 좀 띄워가지고 말하는 거나 잘 안 들리기는 매일반입니다.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자꾸 물었더니 거기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를 조금 뛰어들어가면요. 마치 야외 공연장 모양으로요. 이게 객석처럼 이렇게 착 둥글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아주 전달이 잘 된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참 중요할 듯한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럴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 할 말이 있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우리는요? 어부 출신인데요. 달리 말하면요? 고기 잡는 거는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더 나을 텐데요. 전문가인 우리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지금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고기 잡는 것까지 잘 아실까요? 이런 생각.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잡습니까? 낮에 잡습니까? 대부분의 고기는 밤에 불 켜놓고 잡는데요. 그런데 이건 낮에 가서 잡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고기가 깊은 곳에 많습니까? 얕은 곳에 많습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깊은 곳에는 별로 없다던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만도 한데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럼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거역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전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기에 왔어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곁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터인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배 좀 빌리자 하시더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전에 지은 뭔가 뒤가 캥기는 것이 있으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5절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는 아직 생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설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설마 그렇지만 어딘가 찔리는 데가 있어서 순종을 했는데 세상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8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는 선생님이라 하더니 그 단세 이름이 주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선생님이 갑자기 주여로 바뀌었나요? 엄청나게 놀랐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이분에게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인요? 적어도 예수님의 부름에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른 척하고 또 여기서 고기 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요. 죄인으로 인식이 되어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요. 밤새 소위 내가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 두 사람이 동업해서 아니면 세 사람이 동업을 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간이 더 부으시면요. 예수님 그만 우리하고 동업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현명한 처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도 앞으로 고기 많이 잡겠구나 간 생각도 다 없어지고 오로지 한 말이요. 한마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전에 지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캥키고 두려운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름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던 그 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10절 중간쯤에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예수를 그리 무서워합니까? 난 몰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나를 따라오느라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가 되었나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제자 노릇 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서도 누가 높으냐 이래서 자리 다툼하고요. 칭찬도 여러 번 듣지만 책망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마지막 순간에 배신까지 해버리잖아요. 이들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된 것은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정말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까지는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따라가서 바로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한 번 부름에 응하여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더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이 위대합니까? 만약에 위대하다면 어느 순종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본문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배 좀 빌리자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 순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까? 이 세 가지 부름 중에 노래 가사가 된 게 하나가 있죠. 왜 그게 노래 가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떡하는데요? 고기 잡으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이 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는 본문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그거 가르쳐주는 본문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잡았던 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의 밝은 분이시니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썼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선수가 요즘 뭐 별 시세 없습니다만은 선수가 사이다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옳지 않은 일이란 뜻입니다. 이때 많이 잡았던 고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버려두고 간 겁니다. 결국은 버리고 떠날 거란 말이에요. 버리고 떠날 그 고기에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쓰느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 가사의 그 부분이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피트가 조금 안 맞은 듯합니다. 정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은혜 받기 나름입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는 것이나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이나 막 같은 이야기고 같은 뜻인데 막 곡을 쓰기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조금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크든 작든 베드로의 이 순종도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작은 명령, 작은 부탁, 아니면요,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따르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압박하신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다녔어도 잘하는 일터인데 어떤 이유에선진 몰라도 그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와서 끝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몰고 가셨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설득하셨던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당부이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받고 따라갔을 때 가보았더니 아,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지만 이건 나의 인생 목표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해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모르지만 한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다가 그가 다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도록 교회를 섬겼고요. 그동안에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을 겁니다. 잘한 일이죠? 맞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요, 베드로의 순종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몇 년간 다니셨어요? 아니면요? 내가 이래도 집사 몇 호봉인데요? 이래서 가끔 자리 다툼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이런 일들을 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자랑하셔요.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정도 했으면 자랑할 만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알지 못하는 뒤에서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보다는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헌신 중요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뒤에서 그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요, 인내로 참고 그들을 불러서 또 다시 온전한 제자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될 때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인내로 참고 견디며 은혜 베푸셨던 우리 주님의 노력, 주님의 열심, 이걸 먼저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베드로를 닮은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요, 좀 멀찍이 따라가고 싶은 성도들요. 그럼 교회 일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것이 1980년도 초반인가 79년도 말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에 충성하던 어느 아가씨가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교회에 너무 충성하지 마리. 귀에 생생합니다. 저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저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고는 한 건 확실히 알면서도요, 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주실 것 같아서 순종하기는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만 있으면 예배 빠지려고 하는 집사님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오셨는데요? 아, 뭐 이런 아, 그래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정도 일 같으면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듯한데 요만한 건수만 딱 잡혀도 어떻게든 빠져버려. 아이 잘됐다. 뭐 오늘 예배당 가기 싫은데 잘됐다. 이러는 분들이 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순종도 좋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위대한 제자가 된 거죠.만은 더 이렇게 뒤집어서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몰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할 때요 예수님은 또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억지로 이끌려서라도 예수를 믿게 되고요.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나 좀 쉬고 싶은데 빠지고 싶은데 아이고 또 가자고 우겨싸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 그만만 머리도 아프고 교회에서 손 떼고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